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주기를 맞아서 두 개의 독서와 하나의 복음은 세 위격 각각이 섭섭하지 않도록 세 분의 위격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잘 맞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독서 탈출기에서는 하느님 성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하고 있고, 2독서 고린도 2서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고요, 오늘 또 요한 복음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위격을 표현한 책의 순서를 한번 보죠. 성경에서 세 가지 책 가운데에서 처음 나오는 책은 탈출기가 될 테고요. 순서대로 가보면 두 번째는 복음이 되는 요한이고, 세 번째가 성령에 대해서 표현한 고린도이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대한 소개를 맨 마지막에 하고 있고, 신약에서 들어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또 어떤 종파, 개신교한 종파에서는 칼같이 나누어가지고 구약은 하느님의 시대, 뭐 복음은 예수님의 시대, 또 신약 이후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아주 칼같이 나누어 설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순서는 우연히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순서 자체도 사실은 삼위의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잘 아시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은 한 본체이다라는 이 어려운 설명으로 풀이가 되죠. 그러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어떻게 한 본체가 된다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속성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인격체의 단어이지만 성령은 인격체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상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다라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본질 가운데 또 하나가 되는데요. 여튼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선포되고 표현된 것은 어쨌든 성령입니다. 그런 정리의 선상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나열법의 표현을 이 세위격을 다시금 이런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더욱 단순화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라고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느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지 하느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를테면 얼음은 고체이다라는 표현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증기는 기체이다와 같이 하느님은 영이시다라는 문장은 단지 하느님의 상태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뿐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죠. 하느님은 영이시다라는 문장은 하느님의 의미를 충만하게 담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라는 것과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거의 동급의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영이시다라는 것과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동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과 사랑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쨌든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표현이겠습니까? 뭐 물론 그 말도 맞겠습니다만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영의 목적, 성령의 목적, 영의 의미, 성령의 의미는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여기 물질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중립적으로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이거나 가치적인 의미를 담지 않더라도 물질은 나와 너를 분리시키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마음이 또 우리를 더 갈라놓게 만들죠. 거기다가 마음이 어떤 더해졌을 때 갈라짐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거죠. 갈라놓는 것에 심지어 그치지 않고 그 갈라놓음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아닌 너를 심지어 파괴하려고 드는 것이 물질의 속성이 됩니다. 나와 너를 분리시키는 강력한 속성에 대해서 굳이 어려운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단어를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어가 바로 소비, 소비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소비는 나와 너를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은 소비의 능력에 의해서 구분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비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이 나누어지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현대 소비주의 사회의 지극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백화점은 바로 이 소비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대표적인 곳이죠. 이를테면 1년에 몇 천만 원 이상, 아니면 몇 억 이상 자신들의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 고객들을 따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 특혜들을 부여합니다. 복잡한 백화점의 주차장에서 그들 특별 고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따로 주차를 해주는 인력들도 배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특별 고객들과 일반 고객들을 분리합니다. 이러한 사회 모습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면서 누가 그렇게 분리해 주지 않아도 이제는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을 분리하고 분류하려고 들게 됩니다. 어떤 동네 임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려고 하면 일반 아파트의 사람들은 그 임대 아파트가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임대 아파트라는 것은 국가가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들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 소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아파트의 집값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네 분위기도 나빠진다고 하면서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단지 소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을 얻고자 하는 집착이 나와 너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더라도 그저 나와 너라는 존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나와 너가 물질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라는 몸과 너라는 몸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물질이라는 상태 아래에서는 나라는 몸과 너라는 몸이 하나가 될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물질 세상에서 물질이 물질과 하나가 되는 길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물질 안에 담겨있는 무엇,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영혼이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나와 너, 물질과 물질을 하나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영을 바탕에 두고 물질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잘 쓸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근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물질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나면 그 마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가지고 너와 나를 가르는 데 집착하게 됩니다. 영혼의 내 삶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바탕에서 물질을 수단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의 구체적인 예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라는 것은 가톨릭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가톨릭의 선교 방식은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편성을 통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의 신학적인 표현 단어는 바로 보편성, 바로 가톨릭이 되죠. 그래서 가톨릭은 사랑의 딱딱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를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연대와 보조성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대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지만, 연대하면서 돕지만 그 연대하는 상대방을 나에게 종속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보조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연대와 보조성을 너무나도 잘 실천하는 좋은 예가 가톨릭 교회 선교의 모습이죠.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초대교회, 조선교회 선교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하죠. 자신들이 가진 인력과 자금까지 쏟아부어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인사제와 수도자를 양성합니다. 방인사제 수도자는 그곳 민족 출신 수도자, 사제를 말하죠. 그렇게 그들에게 자신들이 쏟은 모든 노력을 그러고는 모두 무상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돌아갑니다. 한국 선교를 자원했던 파리 예방정교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지금 서울의 명동성당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터를 잡고 세운 자리입니다. 대구 교구의 그 유명한 성보당이 있는 그 큰 동네 땅도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터를 사들이고 가꾼 자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국교회에 고스란히 돌려주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일반인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은 보기가 정말 어렵죠. 자신 일군 재산은 어지간하면 자식에게 상속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그렇게 공을 들인 자리를 오롯하게 그곳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연대와 보조성의 좋은 예로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고 가톨릭의 보편성,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예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물질과 물질을 나누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과 물질을 하나 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는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영혼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물질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물질을 하나가 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도구로 사용하자고 바라보게 되는 방향이 바로 영의 방향, 성령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물질에 두게 되면 물질과 물질을 계속해서 나누는 무엇으로 쓰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영에 두게 되면 그 영 안에서 물질과 물질은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의 바탕에 성령이 자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느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한 온전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리매김을 잘 해나가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이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모습은 성령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온전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10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아이들 아마도 졸업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많이 들뜨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부모님을 비롯한 선생님 또 여러 어른들의 도움과 조언 속에서 그들의 삶을 꾸려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도움에서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벗어나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자발성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전환점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 판단과 자발성이 여러분 졸업생들의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은 어리고 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늘에 맡겨야 되는 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자신의 자발적인 노력과 하느님의 사랑을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보살핌이 또 언제나 함께하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도합니다.